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나오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즉 가나안 땅에 바로 쳐들어갔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하나님을 믿질 않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가나안의 행진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좀 달라집니다. 그저 이 40년 처음과 40년 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 즉시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이때가 좀 똑같은 죄인이죠, 사실은. 뭐 죄인으로 따져서 뭐 이제 더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세의 중보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기 보면 그렇게 백성들이 그런 것을 원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봤는데 그 호르마라는 곳에서 완전 패배를 하죠. 그런데 이제 21장에 와서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곳으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에서는 또 승리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나 뭐이두 번째 제너레이션은 죄가 없고 잘한다 또 그런 뜻은 아니죠. 어쨌든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 25장에 가면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안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이렇게 또뭐 발람 이야기, 또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 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죽어야만 이제 비로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쭉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요단강 동쪽에서 그리려면 좀 제대로 그려야죠. 뭘 그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갈릴리하고 이게 조던이고 이게 사해 바다죠. 조던 그 강 이제 동쪽에서 모세의 그 모든 맡겨진 일들을 이제 끝이 오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 즉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신명기,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은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는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이제 리더로 등장합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여호수아 가서 그 바로 그 민수기 27장 먼저 우선 보죠. 27장 18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리더로 이제 세워집니다. 신명기 34장에 가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예요? 모세도 물을 건너야 됐죠. 홍해 바다. 근데 여호수아도 물을 건너야 됩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죠.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리드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점령하는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11장까지는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settlement, 그저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열두 지파가 다 그 땅을 나눠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아까 나온다고 했는데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먼저 지난 문제에도 잠깐 말한 것 같은데 할례를 받죠.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기 전에 할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얘기했죠. 그때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 지혜로 하면은 이건 바보 같은 일이죠.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아파갖고 그냥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지. 그때 할례 받은데 막 쳐들어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할례 자체가 뭐였어요? 창세기 17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할례에 대해서 배웠죠? 17장의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죠? 언약의 표징. Sign of covenant.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을 또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가보죠. 여호수아 5장 2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 중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죄송합니다.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게 그 창세기 그 17장에서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백성에게서 끊쳐진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받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 또 받아주죠. 다시 이렇게 지금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이제 그 가나안 땅 소산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더 이상 만나도 이제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그리고 8장에 여호수아 8장에 가보시면 8장 3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을 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냥 이스라엘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지금 그 전쟁에 이겨서 이제 이런 땅을 차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즉 예표 수준에서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지금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을 예표하는 수준에서 보여주신다는 거. 그냥 세상 역사에서 나라들끼리 싸우고 이기고 이런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수준에서 나라끼리 싸워서 이기는데 왜 이겼느냐, 하나님이 좀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싸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와 싸우던 이렇게 지금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런 하나님의 전쟁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여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서 이기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느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면 이길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계시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어떠한 전쟁도 계시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계시라는 거. 더 이상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신약에 와서도 이 계시로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는 것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요즘도 반복이 되는, 지금도 일어나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내용이죠. 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다 모세가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죠. 신명기 27장. 이건 아직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죠. 신명기 27장 1절서부터 읽어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까 우리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이 항상 제가 이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라.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좀 부담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부담적으로 봤는데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 저는 영어로 하면은 indicative 하고 imperative. indicative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이루어진 그 현실들을 말하는 것이 이제 indicative. 그리고 imperative 하면은 이제 명령. 근데 저는 명령 자체도 indicative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거를 그래 뭐 세상 말로 하면 약 올리듯이 그래 해봐라 해봐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할 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에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기에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은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왜? 먼저 이해할 것은 아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됐구나. 정말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영원히 그 천국에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고 명령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으면서 명령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럼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럼 죽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세도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로 여기 써여 있는 이런 모세가 한 말은 이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건데 그러면 거기 너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참 잘해서 그걸 다 순종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면 여호수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꼭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꼭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성취가 안 됐을 때는 내가 최대한으로 그거를 증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하게 증거를 못했다고 해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내가 그걸 완전하게 증거 못하는 건 내 죄죠. 그래서 또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죄인 걸 깨닫고 회개는 하지만 또 확신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 된 거니까. 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죠. 그게 또 믿음으로 또 노력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리라 그대로 되죠. 당연히 되죠. 여러분이 정말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인도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습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안에서 전 세상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현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현실입니다.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쁘다. 왜 가나안 사람들은 왜 다 죽이냐?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장땡이냐?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읽으면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좋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은 전 뭐 다 죽여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읽으면서 잘못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은 나쁜 사람들. 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둘 다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지금 그런 컨셉을 계시로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계시를 하시려면 그냥 말로 해주시지 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막 사람들 죽여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건 뭐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거야. 그러나 이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죽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든 간에 그렇게 죽이는 것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그 죄에 진 것에 받아 마땅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다 나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빠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 이것이 인정이 되고.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계시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었느냐, 예수님과 연합 안 되었느냐,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느냐,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 사람이 받는 그 심판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여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라 하고서 그 심판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기서 아 가나안 땅 사람들 참 불쌍하다. 뭐 애까지 다 죽이고 뭐 여자들까지 다 죽인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그 아이들과 여자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때 불평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똑같은. 아닙니다. 그때도 정말 아이까지도 지옥에 던져버리실 때 우리는 그게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구약을 읽으면서도 같은 마음가짐이 있어야죠. 그러나 항상 나도 저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가 인정이 돼야죠.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 나는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되면 그러면 저렇게 죽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것 같이 좀 더 나은 사람들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불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같은 원리의 심판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도 퍼부어질 거라는 것. 꼭 그걸 기억하시면서 읽어야죠. 그럼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이제 여리고성을 제일 처음으로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을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먼저 군대 대장,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보고 신을 벗으라. 이게 지금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읽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통 그 성육신 하기 전 우리 예수님이라 이렇게. 왜? 성육신 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영이셨죠? 지금도 영이시죠? 그러나 또 사람이죠. 나타나시는데, 그래, 그분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걸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holy war, 즉, 거룩한 전쟁. 그리고 승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나팔 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부터 들립니까?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런 게다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그리고 언약궤가 먼저 행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로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거 아주 계략이 좋다고, 그렇게 돌고 돌면서, 굉장히 그 사람이 적어도 많은 것 같이 보이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소리들 하면서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지금 하나 저쪽에서 뭐 조금이라고 얕봤어도 할수 없는 거고 뭐 많이 있다고 뭐 그런 것도 할수 없는 거고 벌써 겁다 먹었잖아요. 문다 걸어 잠그고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고 돌다가 뭐예요? 소리 확 질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게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지 분명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거기 이렇게 돌던 사람이 우리가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잘 싸워갖고 뭐 이겼느니 이런 소리 할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지금 그 싸움,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승리를 소유하고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정말 싸우고 싸우는 그런 면을 완전히 부인하자 이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누구의 싸움인가? 누구의 승리인가? 누가 싸우고 누가 이기는 것인가? 이거는 똑바로 해야죠.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23장 여호수아 23장에 가셔서 3절을 보면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단을 쌓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마게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이는 산. 그리하여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 땅은. 이게 하나님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마게돈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제단을 쌓으면서 벌써 끝난 거예요, 전쟁이. 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이 땅의 주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다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전쟁인데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죠. 먼저 언약궤를 들고 제일 먼저 나가는 겁니다. 아니, 싸우려면은 무기를 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도요, 보면은 그 엘르아사 그 제사장, 그러니까 같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해요. 그거 뭐 하는데 왜? 왜? 이게 전부 지금 제사장들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거룩한 전쟁이라. 요단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의 그 언약궤 제일 앞에서, 여리고성 정복 때도 그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예, 성전, 거룩한 전쟁. 그래하여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무슨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일반 은혜가 끝나는 그 현실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반 은혜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런 현실로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시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 은혜가 끝나, 왜? 예수님 재림 때 일반 은혜가 끝나니까. 지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는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지금은 일반 은혜의 시대라는 거, 그걸 잊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 올 때 그 일반 은혜가 끝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고.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일반 은혜가 끝난 것 같이 하자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은혜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일반 은혜 끝난 것 같이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십계명을 이 나라 법으로 만들자.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일반 은혜가 끝난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다 감옥에 넣어야죠.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 집어넣어야죠. 그럼 일반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일반 은혜의 시대란 말입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가 쳐들어갈 때는 이게 신정국가, 일반 은혜가 끝난, 즉 세상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에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거나 뭐 죄짓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 거죠. 전쟁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읽어야죠.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하여 재밌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 정복하고 그 23장,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시면 랭귀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안식. 21장 43절. 21장 43절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자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안식. 즉 예수님도 이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이에요. 예표 수준이라는 건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세상적, 부분적, 그죠? 그 다음에 잠시, 그 다음에 육체적, 그리고 항상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도 완전하지 못하고 이 승리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도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들, 그런 모습들, 그런 원리들이 증거되는, 계시되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오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서 4장. 4장 거기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근데 분명히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줬다고 돼 있죠. 근데 안 준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벌써 들어갔죠. 왜? 예수님께서 벌써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그 휘장 안에, 즉 천국에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벌써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지금 그 영원한 안식을 벌써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들어갔는데 아직도 들어가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보다는 더 완전한 수준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또 모습은 아니죠. 왜? 그들의 몸은 아직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런 것이 모든 게 눈에 이제 보이게 성취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무슨 방법이고, 누가 싸우는 거고, 누구의 승리이고, 뭐 안식의 현실이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지금 계시가 되는 예표 수준에서 증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3장, 24장은 뭐예요? 이제 또 한 번 그 언약 맹세, 언약을 맹세하고 서약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뭐죠? 저렇게 언약을 맺고 서약하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나면서 후계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왜? 사사기가 나와야죠. 왜? 여호수아가 이룬 것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야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보여야죠. 아, 이 사사기 같이 참 읽으면서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사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게들 하는지. 그러나 우리도 같은. 근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여수 한번 가보세요. 아까 여수와 가서 막 쳐들어가서 다 이기고 뭐 땅도 다 나눠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11장에 가서 보시면 11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보면요, 누가 어디까지 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시니까 그 땅을 다 취하고 뭐그 사람들 다 정복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11장 20, 아르논에서부터 아봇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제가 사사기를 읽고 있네요, 지금. 어쩐지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첫마디에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한참 읽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2절. 11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약간 남아있더라. 그 약간 남아있어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뭐 삼손이 싸워야 되고 하는 게 요거 약간 남아있는 것 때문에 또 그런 일도 생기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약간 남아있더라. 즉, 이 거룩한 전쟁을 완전히 수행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이 세상에 약간 남아있더라. 그렇게 될것 같으세요? 근데 얘네들은 약간 남아있어요. 끝까지 하질 못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사사기를 보면. 그 약간 남은 사람들한테 뭘 배워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약간 남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 교회 역사를 보시면 재미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은, 역사를 보시면 우리 개혁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종교개혁만 봐도 지금 이 잘못된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바꾸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쫓겨나든지 뛰쳐나와서 지네끼리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교회 역사 중에서 잘못된 교회에 남아갖고 그 교회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큰 사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하죠? 재밌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남아서 한번 바꿔보겠다고.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뭘 조심해야 돼요? 거기 계속 남으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보여준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여기도 지금 뭐 약간 남았더라. 그 성경에 그 약간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약간 남았더라. 그럼 뭐 그렇게 문제겠어요? 근데 사사기 보세요. 여호수아에 약간 남았다가 사사기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사기 2장 한번 보죠.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야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여튼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게 가르친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요즘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이게 문제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식을 앉혀놓고 성경을 피고 같이 성경 읽고 그 성경을 가르친 게 이게 없어요. 그 제가 저꽤 오래됐죠. 중고등부 전도사를 꽤 오래 했었는데 가끔 또 짓궂으니까 물어봐요. 야, 너네 뭐 성경 뭐 이렇게 피고 뭐 공부하고 그러냐 가족끼리. 진짜 없어요. 여러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한테 맡겨놨다 그러는데. 근데 교회에다 맡겨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자식들 그 가르치는 건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멤버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자식만큼의 그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은 부모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부모가 하는 거를 도와주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그게 원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썬데이 스쿨이니 뭐 설교니 이런 걸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는 확실한데, 근데 그들도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제 교회가 또 제대로 잘 가르치고 해야죠, 물론. 그러나 이렇게 돼요,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좀 하나님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여기 그래놨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하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이러면은 이제 막 이제 또 하나님한테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이제 고뭐죄뭐 회개하는 척 해갖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내리시죠. 그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 쳐들어오는 나라를 또 쳐서 그러면 또 이제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엄청난 죄를 짓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리시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또 세우고, 이 사사기에 이 사이클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읽기에, 야, 얘네들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러냐. 근데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뭐, 그냥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이 좀 사랑, 하시는 그런 모습이 조금만 보여줘. 즉, 고난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이번만 어떻게 살려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그래 놓고 또좀 해결이 되면 또 죄짓고, 또, 뭐 우리는 사사기의 7번 사이클이 아니라 우리는 몇 천만 번을 그냥 이 사이클들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인간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 왕 때까지, 즉 솔로몬의 그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시온산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 그래갖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같이 한다 이런 것이 되는데요. 이저 1장 한번 가 사사기 1장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는 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지금 빨리 이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지금 또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걸 빨리 보여줘야 되고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다윗 왕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 돼서 이제 성전도 완성이 되고.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 18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땅 지금 분배하고 있는데 우선 실로에 세우죠. 아,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즉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즉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교회를 지우는 거예요. 교회 지은다 이 말은 건물을 짓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건물 짓는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건물이죠.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렇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40년 동안 양 헤매게 되고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다 해버리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만큼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서 하게끔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을 지금 구원 역사로 보는데 어쨌든 문제는 참 이런 거를 하는데 게을러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 수룹바벨이 저희 돌아와 갖고 성전을 이제 재건축할 때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 이게 새로 지금 새 건축하라고 돌아왔는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가이래, 영어로 나와. 학계에도 보내고, 그, 뭐야, 저, 스가리아도 보내고, 빨리 지하 이 말 아니에요. 빨리 재건축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왜? 바빠요. 요즘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교회 짓는 일에 절대 건물 짓자는 거 아닙니다. 건물 얘기 아니라 교회 짓는 일에 거기가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바빠. 그리고 그렇게 바쁜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 바쁜 것도 교회 짓는 그 중심으로 바쁜 걸로 믿고 살면서 열심을 내서 바쁘면 그럼 괜찮죠. 왜? 그 돈 벌고 또 하나님께 그 또 헌금 바치고 하는 것도 이게 성전 짓는 일이니까. 근데 분리시켜 놓고 살단 말이에요. 성전 짓는 일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열심히 돈 버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참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우리의 이 모습. 그래서 그 사사기 그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이게 사사기 이거 뭐 기쁜 구절은 아니지만 마지막 구절을 좀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나 요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지 생각에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시죠. 근데 그 사사들도 결국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는 거죠. 삼손 같은 그런 인물도 마찬가지고 사사들이 되는데, 그리고는 그 사사기 때부터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언약의 그 법대로 고소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스큐러라 그러죠. 누가 잘못하면 이제 고소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었어요. 와갖고 너네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제 그만 져라. 계속 그렇게 지면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이 내리실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고소하는 일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시는 거죠. 근데 이 왕도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다 뜻이니까. 그러니까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왕이었는데 그래서 사무엘도 화를 막 내고 그랬죠. 백성들이 왕을 달라.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왜? 주위를 다 보니까 다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같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왕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고생할 거다. 왕 세우시는 것도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심판입니다. 그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심판도 결국에 믿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은 유익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끝나는 거니까, 지옥으로. 그러나 모든 이런 이 구약적인 그런 심판들이 신약에 와서는 다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후딱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왕 세우는 거좀더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오늘 이 정도 해놓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제가 기도하고 질문 받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 역사를 통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참할수 없는 그런 죄인인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렇게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그 구원으로 인하여 어떠한 복을 받고 사는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불만 불평이 아니라 참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참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아 더욱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